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카프카의 편지. 약혼녀 팔리체 바오어에게.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25번째. 1912년 11월 13일. 11월 17일 일요일에 한다발의 장미와 함께 심부름꾼을 통해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정. 범죄의 말을 하고 난 뒤 순결한 장미를 보내려는 궁색한 시도. 그러나 바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억제하기엔 외부 세계는 너무 작고 너무 솔직하고 너무 정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더구나 바로 제정신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곳에서요? 26번째. 1912년 11월 14일. 사랑하느니요. 사랑하느니요. 이 세상에 선한 것이 많이 존재하는 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의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과장 옆에 앉아 장석광산 보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편지를 손은 평상시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움켜쥐고는 과장이 유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두 번, 세 번 읽자 이미 오랫동안 원해왔듯이 또 사흘 전 밤에 기도한 대로 편안했습니다. 그대의 편지 봉투에 잘못됐습니다. 그냥 그 편지 봉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대 뚜나 그대 나인이라는 단어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위안이 될 만한 글들이 들어있는 그 편지 봉투가 편안해진 원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한참 후에나 읽었습니다. 편지에 씌어있는 내용은 나를 틀림없이 동요시켰을 것입니다. 얻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이 회전하는 지구 위에서 더 많이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것은 단지 그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대, 뚜. 이 말에 대해 난 그대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에 대한 불안이 감사를 강요했는데 이제 그대는 그것을 조용히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그대에 대해 확신해도 됩니까? 당신 Z라는 단어는 스케이트를 타듯이 미끄러집니다. 존칭 당신이란 단어는 두 편지 사이에서 사라진지도 모릅니다. 편지들과 생각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아침에, 저녁에, 밤에 추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그대는 그대의 편지처럼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편지는 움직이지 않으며 나는 그 편지에 입맞추고 입맞춥니다. 그 말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완전히 두 사람 사이를 맺어주지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처럼 가진 것이라곤 단어뿐일 때는 말입니다. 오늘 난 사무실에서 가장 평온한 남자였습니다. 자기 수양을 쌓은 자가 지난 한 주와 같은 일주일을 보낸 뒤 자신에게서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죠.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난 아주 좋아 보입니다. 사무실엔 나의 겉모습을 정밀히 검사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답장을 쓰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대에게 계속 답을 하고 계속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요. 사랑하는 이요. 이 말을 여러 쪽에 걸쳐 반복하고 싶습니다. 만일 일률적으로 씌어진 종이들을 그대가 꼼꼼히 읽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대 방에 들어와 그대가 읽고 있던 것을 감출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를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어제는 그대에게 몇 줄만 썼습니다. 그대는 이 편지를 일요일에나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시 찾기는 어렵습니다. 뭐 하여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대가 불필요하게 놀라지 않기를 바라기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난 그대를 충분히 놀라게 했습니다. 날짜, 표제, 그리고 서명도 없이 몇 줄만 썼습니다. 그대를 되찾기 위한 가엽고도 불확실한 시도입니다. 다정하게 봐주세요. 그러나 최근에 그대에게 여기저기에서 썼던 것들이 미친 짓이 아니라 고통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그대가 아는지 말해주십시오. 미친 짓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그대라면 얼른 그 편지에서 손을 놓아버리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지난번 편지는 씌어진 것이 아니라 표현을 용서하세요. 토한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 편지는 일련의 문장들이 아닌 단 하나의 끔찍한 문장으로 생각났습니다. 만일 그 말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나를 죽일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쓰기 시작하자 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생각들을 모으고 기억을 쫓아갔으며 여기저기서 작은 위로가 되는 거짓들이 편지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주 경쾌하게 편지를 역으로 들고 가 다급하게 우체통에 집어넣었습니다. 불행하긴 하나 여전히 살아있는 남자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 끔찍한 두 시간이 다시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그대의 편지를 받게 되겠죠. 언제든지 그대가 편지를 쓰고 싶을 때, 아니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쓰세요. 나 때문에 사무실에 밤늦게까지 있지는 마세요. 편지가 오지 않아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한 통이 온다면 그 편지는 손안에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어떤 편지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 곧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눈과 입술로 쓰지 못했던 모든 편지들을 충분히 대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밤에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아, 어제 막내 누이 동생과 밤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산책을 했습니다. 10시에 나가 11시 반에 돌아왔죠. 그대는 그 애를 올바르게 머릿속에 그릴 수 없을 것입니다. 벌써 20살이고 키가 상당히 크고 건장하긴 하지만 어린애 같은 구석이 있죠. 만일 리허설 때문에 급히 가지 않아도 된다면요. 유머는 성공하셨지요? 난 막스를 계속 괴롭혔고 산책하다가 그의 팔을 거의 삐게 할 뻔했습니다. 모두 그대 때문이죠. 그러나 그 바보는 전화로 오갔던 말들 중 웃음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다른 말을 해줄 줄 몰랐습니다. 그대가 전화기 앞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대는 분명히 전화통화에 익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전화 생각만 하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체국으로 달려가 그대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우체국에서 전화가 연결되기를 기다리며 한 시간이나 불안한 마음으로 벤치를 꽉 붙들고 앉아있다가 드디어 이름이 불려 달려가 전화를 받으면 떨려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대의 안부를 묻고 그대의 목소리를 들을 때쯤에는 대답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분이 지나간 것을 신에게 감사하고는 그대와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싶은 참을 수 없는 갈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아름다운 희망으로 남습니다. 그대 전화번호는 뭐죠? 아, 막스가 전화번호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염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멋지게 잠을 자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요, 난 아주 비음악적입니다. 음악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대 프란츠. 27번째. 1912년 11월 14일. 사랑하는 이요, 그대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대에게 잘 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글 쓰던 것을 중단했습니다. 곧 그대에게 편지를 쓸 수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난 그대를 모든 이름으로 다 불러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대는 한 번은 누군가로 불려야 합니다. 편지를 하려면 말을 걸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해야 하니까요. 그대의 얼굴은 잘 떠오르기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분명한 모습이 더 자주 나를 사로잡습니다. 곧 나의 얼굴을 그대의 어깨 위에 놓고 그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조금 흐릿하고 목이 메인 채 그대의 어깨에 그대의 옷에 또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반대할 일인 책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리허설을 하고 있나요? 이는 내가 바라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늘 느리긴 해도 결코 망가지지 않는 나의 시계는 지금 1시 7분 전을 가리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보다 잠을 더 많이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주 조금 자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 중에 내가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저장하는데 그대 사랑스러운 눈보다 더 좋은 장소를 알지 못합니다. 오, 부탁이니 어수선한 꿈은 꾸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그대 침대 주위를 돌면서 고요함을 명령합니다. 난 그곳에서 질서를 잡고 술 취한 사람마저도 임마누엘 키르의 거리 밖으로 몰아낸 뒤 마음이 가라앉아 글 쓰는 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늘 내가 그대에게 편지 쓰는 시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대강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요, 그러면 나의 추측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내가 추측할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여러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믿을 수 없게도 그 두 가지가 일치하는 날이 오게 돼요. 우리가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 위대한 현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탑에서 프라하 시간으로 정확히 1시를 치고 있습니다. 안녕, 펠리체. 안녕. 어떻게 그대는 그 이름을 얻게 되었죠? 내게서 날아가 버리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안녕이라는 말이 어떤 날아오르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든 날아오르는 일에서 만일 그것이 내가 그대에게 매달려 있듯이 매달려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해준다면 틀림없이 크나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손짓에 유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착각으로 사세요. 더 깊이 그렇게 상상하세요.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나에게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대는 그렇게 할 힘을 충분히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대는 내가 이 삶에서 발견하리라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설사 그대가 잠을 자며 머리를 흔든다 해도 말입니다. 프란츠.